자, 오늘의 메인 주제 첫 번째 BTS의 귀환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 자, BTS의 귀환.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 정도 한 그룹이 컴백한 걸로 이 정도 떠들썩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 서태지 이후에 최고가 아닐까? 옛날 서태지 시절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하여가 2집 앨범인가? 그런 거 낼 때 난리였어요. 난리였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2집, 3집 낼 때 아주 그냥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거든? 9시 뉴스에도 막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최고 수준의 컴백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진짜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이슈가 되는 그룹의 귀환은 그때 이후로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 21일 광화문에서 드디어 BTS 컴백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BTS가 이번 주 토요일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글로벌 라이브 스트림으로 무대에 복귀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금요일부터 광화문 일대는 통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무 생각 없이 모르셨대. 이걸 모르시고 저기에 갔다가 어? 뭐지? 왜 이렇게 경찰이 많지? 시위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시위하나? 시위가 아니라 도로 통제가 있었고요. 안전관리를 위해서 당일에는 안전인력만 8,200명, 소방당국 3,400명, 소방차 102대, 총 1만 5천명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가 광화문에 모였던 인파가 25만입니다. 이때는 인생에 다시 없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저도 봤죠. 저는 이제 광화문에 못 가고 저 녹두거리에서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었던 일화 중에서 그때도 여기서 결혼식을 했다는 분이 있었대요. 뉴스만 기억이나. 결혼식을 했는데 끝나고 나올 수 없었다. 나올 수 없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나오던 시절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했죠. 요 가운데 있는 분은 화장실이 급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놀라운 궁금증. 저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 여기 있는데 화장실이 급하면 어디로 가야 되며 이 근처 어떤 건물이고 화장실을 열었을까? 이런 인파인데 라는 걱정이 들던 시기죠. 그때가 25만이라고 했는데 경찰은 이번 BTS 컴백 무대를 앞두고 최대 26만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월드컵 공연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사고지 않습니까? 정말 긴장감마저 광화문 거리에 쫙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했어요. 그러니까 재난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리면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주의해라 발령을 했고요.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광화문 콘서트는 전석 무료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매 수수료는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번에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무대 상황을 보면 맨 앞에 여기 무대가 있는 거고 요렇게 앉아있는 좌석들이 쫙 광화문에 있고 중간중간에 9개 대형 스크린 설치돼서 공연 실황을 중계한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BTS 공연 결과는 실제 인파는 일단 25만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인파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한 6만 2천 명 아니냐. 뭐 적게 보는 데는 4만 명까지도 보는 것 같고 하여튼 25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커다란 사고 없이 그래도 무사히 마무리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하이브는 이번 공연이 끝난 다음에 감사와 송구하다는 입장문을 동시에 넣어서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광화문 일대 시민 여러분과 인근 상해 직장의 방문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 인사를 같이 드립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교통 건물 통제 뭐 이런 것들 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개개인의 일정 갈색에 불편을 겪으셨어요.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입장문을 게시를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건 BTS의 광화문 공연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BTS가 낸 새 앨범 제목은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이 멤버들이 어느덧 군 복무 기간이 모두 다 끝났다고 해요. 빠르죠? 세월 참 빠르다 생각되는데 전원 군 복무를 마치고 6년 만에 정규 앨범,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앨범을 냈다 그러는데 이번 정규 5집의 선주문이 현재 406만 장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400만 장. 최종적으로 600만 장 이상이 팔리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한다고 해요.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번 광화문 오프닝 무대가 끝난 다음에 정말 끝도 없는 월드 콘서트 투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제가 더 안 갖고 왔어요. 보면은 9일, 11일, 12일, 17일, 18일, 25일, 26일, 28일, 5월 2일, 3일, 7일, 8일 거의 뭐 이동 빼면은 2, 3일에 한 번꼴로 월드 콘서트를 쫙 해야 됩니다. 고향에 있다, 도쿄 갔다, 멕시코 시티 갔다, 스탠포드 갔다, 라스베가스 갔다, 부산 왔다, 마드리드 갔다, 브뤼셀 왔다, 런던 갔다, 미넨 갔다, 파리 갔다 이걸 쭉 해야 돼. 정말 끝도 없는 월드 콘서트 일정인데 이번 BTS 월드 투어는 23개국 35개 도시 82회차 공연이 현재까지 확정이 돼 있어요. 이게 내년 3월까지니까 82회차입니다. 1회 공연당 5만에서 최대 7만 명의 관객이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만약에 82회차가 전부 매진하면은 대충 5만으로 계산해도 500만 명 이상의 관중이 볼 걸로 예상이 되죠. 근데 물론 이렇게 보면 와, 이 일정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진짜 2, 3일에 하나씩 도시를 옮겨가면서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1년도 넘죠? 그걸 계속해야 되는데 너무 일정이 빡빡한 거 아니냐? 멤버들의 건강도 그렇고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번 이상의 공연을 계속해서 소화해야 하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가수들의 시장, 아티스트들의 시장은 콘서트가 아티스트 수입의 최소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스트리밍만으로는 돈이 잘안 돼. 앨범 판매도 저렇게 막 100만 장, 막 수백만 장 하니까 그나마 수익이 되는 거지. 이제는 콘서트가 되는 아티스트들과 글로벌 콘서트가 안 되는 아티스트들의 수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게다가 최근에 글로벌 공연 티켓 가격은 미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위 10개 투어 평균 가격이 153달러인데, 그중에서도 탑3에 들어가는 그런 가수들은 공식 티켓 가격이 거의 200달러가 넘어요. 아까 전에 한 공연당 몇 명이 온다고요? 5만 명. 거의 잠실 주경기장 같은 데 사기 때문에 5만이 와. 근데 평균 가격이 200달러야. 그러면은 계산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BTS 월드 투어는 예약이 열리는 6월까지 일단 매진이에요. 표한 장당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이거 2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50달러? 뭐이 정도로 가정을 해도 표 가격만 20만 원 곱하기 500만을 하면 매출이 1조 원입니다. 아까 500만 명 온다며 대충 80회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리고 블룸버그도 BTS 월드 투어에 따른 수익을 8억 달러로 전망했어요. 티켓 및 상품 판매 수익이 8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이건 확정된 공연 일정만 계산한 겁니다. 블룸버그도 스스로 썼어요. 이 수치는 보수적인 추정치다. 왜냐? 아직 월드 투어의 모든 일정이 공개된 게 아닙니다. 지금은 2027년 3월까지만 나와 있어요. 1년치만 나와 있어. 1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냐? 뒤에 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는 안 됐는데. 일본과 중동 일정이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럼 쟤더 붙는 거야, 이제. 자. 평균 가격 20만 원이 5만 명이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야? 계산도 안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공연들이 앞으로 더 붙을 수 있죠. 모든 일정 공개된 거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도 1조 원이 훌쩍 넘는 1조 뭐 4, 5천억이 넘는 그 정도 표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이거 IBK 증권에서 BTS 노믹스라고 김유옥 연구위원님이 레포트를 낸게 있는데 여기서는 BTS 월드투어 매출액을 2.9조로 전망했어요. 총 모객수는 600만 명을 넘을 것이다. 내년까지, 2027년까지. 총 매출액은 2.9조, 거의 3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일단 이 레포트에 나온 계산은 이렇습니다. 평균 티켓 가격이 30만에 달할 것. 한국이나 일본은 20만 원 중반대인데, 북미, 유럽으로 넘어가면은 맥스가 60만 원을 돌아갑니다. 30만 원, 40만 원 표가 많아. 그렇다 보니까 평균으로 하면은 거의 30만 원에 근접하지 않겠냐. 20땡만 원이 될것 같고, 500만 명만 해도 표 가격이 일단 1초 5천억이다. BTS 굿즈 매출은 얼마를 예상합니까? IBK 증권은 8,400억을 전망했어요. 굿즈만 팔아도 8,400억입니다. 슈카월드 굿즈 저기 재고 남은 거 있거든요. 야, 우리는 그거 만들었는데 재고 남았는데, 굿즈 매출이 8,400억.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 보니까 600만 명이 오프라인 공연을 올 텐데, 인당 14만원씩 굿즈를 살 걸로 가정한다. 공식 굿즈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삽니까? 라고는 의문이 들수 있죠. 이건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런 콘서트에 많이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런 어떤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은 공식 응원봉과 이런 크레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세트가 있어. 공식 세트. 그 응원봉도 색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의 디자인이 있죠. 어지간한 그룹들이 이거 다 있어요. 글로벌 그룹은 다 있는데 게다가 이게 놀랍게도 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어요. 세대가 바뀌면 바꿔줘야 돼. 참고로 BTS 공식 응원봉과 크레들의 한국 가격은 74,000원인데요. 49,000원, 25,000원 하죠. 물론 품절입니다. 제가 어제 봤는데 어제까지 품절이었어요. 그러면 아니 아무리 공식 응원봉이어도 저 그냥 저는 안 들고 보러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즘 응원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냥 흔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하이브는 옛날부터 요즘 다 이렇게 하는데 독자 개발한 응원봉 제어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들고 있는 응원봉이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일괄 통제해. 그러니까 내 휴대전화 앱과 응원봉이 연동이 돼서 들고 있으면은 알아서 뭐 글자가 써지고 알아서 뭐가 되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중앙에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DJ처럼 이런 응원봉 제어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래요. 아 구형 9세대 응원봉 들고 가면 안 되나요? 되죠. 되는데 1세대, 2세대, 뭐 3세대, 4세대 있잖아요. 이 세대가 바뀌면은 시간이 지나면 9세대의 응원봉은 무선 연동 지원에서 빠집니다. 빠져요. 이번 BTS 공연 같은 경우에는 5월 28일 라스베가스 공연까지만 기존 3세대 응원봉의 무선 연동이 돼요. 6월 우리나라 돌아오죠. 6월 부산 공연부터는 4세대 신규 응원봉만 무선 연동을 지원합니다.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자, 여기에 이제 같이 요 호흡하면서 같이 즐기고 우리 그죠 BTS 형님들 오빠들과 같이 즐기려면은 이거 이제 새로운 4세대 신세대 응원봉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매진이잖아요. 그래서 저 공연을 앞두고 응원봉 대파리 가격이 제가 본 건 20만원까지 있었더라고. 20만원 기사에 따르면 30만원도 있습니다. 아까 뭐 7만원짜리를 지금 대파리를 막 몇 배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격이 또 더 비쌉니다. 표값도 비싸고 저 응원봉 가격도 달라요. 응원봉 크레세트가 미국에는 최대 14만원이라 그래요. 그럼 얘네 뭐 대파리 하면 이거 막 50만원, 60만원 가겠죠? 그런 게 역시 엄청난 굿즈 매출이 뭐 예상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 BTS 광화문 공연은 넷플릭스가 독점 중계권을 따냈습니다. 3월 21일 넷플릭스 단독 생중계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상파에서는 공연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잠깐 나오죠, 잠깐. 참고로 저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7시간 전부터 라이브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요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6시가 59분, 6시가 58분 전 세계 수많은 BTS 팬들이 옆에 와서 막 기대감을 치면서 막 채팅하고 쫙 올라가 무려 7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작 13초 전까지 숫자가 막 돌아가다가 13초를 남기고 요게 확 사라져요. 와 드디어 시작하나 보다 했을 때 BTS 멤버들이 등장을 해서 와 5, 4, 3 합니다. 옆에서 막 채팅 올라가고 와 드디어 시작한다 라고 할 때 우리 랩몬 형님이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가다가 공연하러 가다가 쏙 들어와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뭐예요? 라이브 보러 가야지. 넷플릭스 켜요.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나왔죠. BTX 컴백 라이브는 오직 넷플릭스에서 컴백 라이브 아리랑 왓치 나우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긴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넷플릭스 공식 채널이라고 해도 BTS 공연은 유튜브에서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었죠. 지상파나 유튜브에서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으면 7시간 그거 지났으니까 이제 넷플릭스를 켜라.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7시간 전에 켜있고요. 자 그런 일이 있었고 넷플릭스는 언론 매체가 콘서트 전체를 생중계하는 걸 당연히 금지했습니다. 방송사도 행사 게시 후 단 10분만 촬영할 수 있었고요. 영상 게시도 최대 5개, 각 클립의 길이도 최대 1분 이상으로 막았어요.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엄격했고 그것 때문에 이 넷플릭스 지침이 좀 엄격해서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성명까지 냈어요. 광화문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뭐 공연장을 빌려서 하면 모르겠는데 광화문이라는 데서 하는데 이 상징적인 이제 공간의 성격과 이런 언론의 권리가 있는데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성명까지 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단호했죠. 왜냐하면 캐대원의 맛을 봤기 때문에 캐대원이 대박난 걸 봤기 때문에 BTS 광화문 공연은 넷플릭스 통해서 190개국에서 동시에 일괄 라이브 송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BTS 리턴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BTS 더 리턴 3월 27일 날 단독 공개됩니다. BTS를 통해서 제2의 캐대원 효과를 강하게 누리겠다. 이 정도면은 BTS 단독 공연 생중계 아예 다큐멘터리까지 단독 공개 도대체 얼마를 줬을까? 넷플릭스가 BTS한테 하이브한테 얼마를 줬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BTS 공연 단독 중계를 위해서 넷플릭스가 지불한 비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불했는지 밝히지 않았어요. 옛날에 2019년에 비욘세와 세 번의 패키지 중계를 했을 때 6천만 달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900억인데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이건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였으니까 저 다큐멘터리까지 하면 최소 수백억일 것 같은데 근데 이번 BTS 공연 IP는 넷플릭스가 아닌 하이브가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IP를 하이브가 갖는 대신에 가격을 좀 낮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어쨌건 100억 단위의 돈이 아닐까라고 이제 개인이 추정해 상상은 저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가 BTS 라이브 전에 이 넷플릭스 담당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라이브 이벤트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엄청난 순간임이 명백합니다. 돈 많이 쓰셨거든요. 돈 많이 쓰셨거든요. 그리고 올해 넷플릭스가 여러 가지 라이브 이벤트를 하는데 가장 큰 라이브 이벤트가 이번 방탄소년단의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은 넷플릭스가 K컬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신뢰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크게 거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는 최근에 라이브 이벤트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에 라이브를 뭐 했다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WBC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에서 WBC를 방송했죠. 야구. 일본에서는 WBC 독점 중계권을 넷플릭스가 가져갔습니다. 넷플릭스가 일본 WBC를 독점 중계하는 비용으로 약 100억 엔 이상을 제시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1500억 이상을 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말 그대로 야구가 국기인 나라잖아요. 야구에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5번의 WBC 중에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중에서 무려 3번을 일본이 우승했어요. 우승 4강 4강 우승.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최소 4강이다. 최소 4강. 아니 돈은 무조건 뽑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2023년 일본이 우승했을 때 시청률이 얼마가 나왔냐? 40%가 나왔어, 40%. 와, 우리나라가 40% 이상 시청률이 마지막 나온 게 제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 물론 당연히 이 유튜브 시절 이전에 2007년, 8년, 뭐 2000년 초반에 있었죠. 그때 드라마에서 40%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유튜브 시대가 열린 다음에 40% 시청률이란 건 말도 안 되는데, 요즘에 지상파가 잘 나오면 5%, 7%, 8%거든요? 40%면 대박 중에 대박이고 7경기를 했잖아요. 총 시청자 수가 9,4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대박이 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걸 보고 들어갔고 게다가 이번 WBC에는 일본 최고의 스포츠 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출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4회 MVP예요. 게다가 2015 작년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MVP 뭐 야마모토 도시노부 뭐 이런 지금 작년 시리즈 3승했죠. 한마디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들이 다 나왔어.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는 일본 공항에 내리자마자 얼굴이 이만하게 박혀있습니다. 이만하게. 전 일본을 이제 뭐 한 번인가밖에 안 가봤지만 고개를 돌리면 여기도 오타니야. 고개를 돌리면 저기도 오타니야. 이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 최고 전성기보다도 저 나라에서는 아마 인지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스타들이 쫙 나왔죠.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크게 한번 올라가 보겠다. 일본 내 입지를 한번 제대로 다져보겠다. 뭐 일본의 야구의 인기가 엄청나니까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넷플릭스가 큰 돈 쓰더라도 한번 쭉 치고 올라가 보자! 라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WBC 오픈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일본이 조별리그에서 승승장구하고 넷플릭스 다운로드수가 5배가 증가했다. 쭉쭉 좋았어! 이대로 결승까지! 라고 했는데 8강에서 그 베네수엘라에 졌는데 요게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쇼크다 그렇게 나오던데 베네수엘라의 멤버를 보면 쇼크까지는 아니고 베네수엘라 멤버들이 거의 메이저리그 올스타급 멤버들입니다. 저는 또 이제 메이저리그 좋아하니까 거기 멤버들도 장난 아니거든요. 질 수 있었어. 충분히 질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5대 4, 물론 뭐 일본이 이제 국가대항전에 워낙 세니까 팀전에 워낙 세서 우승 뭐 4강 뭐 4강 뭐 이 정도 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줘도 5대5 이상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졌죠. 처음으로 4강에 진출 실패했고 디펜딩 챔피언이 충격의 탈락을 거둬서 어쨌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야야 잠깐만 결승까지 가서 우승했으면 대박이고 안타깝게 저도 뭐 미국하고 싸워서 지는 거니까 괜찮았는데 8강에서라는 좀 그런 일이 있었고요. 물론 이걸 보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숟가락을 올렸죠. 뜬금없이 베네수엘라의 51번째 줄을 제안했다. 준결승에서 베네수엘라가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정말 베네수엘라 훌륭하네요. 최근 베네수엘라에 아주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 마법 같은 일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혹시 제가 마두로에서 생기는 거 아닐까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예전에 마두로였는데 지금은 사실 다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임시 대통령이 있지만 뭐 사실상 누가 후루룩후룩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51번째 주주 어떻습니까? 라고 소셜 트루스에 올렸죠. 이렇게 올린 것도 이유가 있는 게 베네수엘라의 결승 상대가 미국이었습니다. 일명 마두로 더비. 자기가 대통령을 잡아온 나라와 야구 결승을 해요. 참고로 베네수엘라가 9회 초에 득점을 하면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겼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우승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사상 처음으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승했고 베네수엘라는 우승한 직후에 나라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날을 국가 경축일로 선포했어요. 좋아도 얼마나 좋으면. 잠깐만, 우리나라도 월드컵 4강 갔을 때 국가 경축일은 안 했던 것 같은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쉬는 임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나라 4강 간 날 임시 공휴일 했나? 아,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국가 경축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얼쑤 뭐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에서 이기니까 트럼프 대통령 졌잖아요. 하지만 사실상 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51번째 주승격을 축하드립니다. 결승전 끝난 다음에 올린 겁니다. Stay tuned! Congratulations! 자네는 51번째 주가 될 자격이 있구만! 이겨서 네가 획득했어! 니네 힘으로 획득했으니까 51번째 주화가 델시 로드리게스는 이제 앞으로 주지사 거버너라고 불러야겠죠? 자, 델시 거버너 수고했어요. 바로 주승격으로 이제 확 올라갔다는 이런 SS를 알렸는데 뭐 공식적으로 뭐가 진행되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쨌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는데 덕분에 현재 일본에서는 넷플릭스의 시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아니 근데 8강에서 떨어진 게 넷플릭스 때문은 아닌데 물론 뭐 화풀이할 때 좀 필요하고 뭐 볼 건 다 봤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넷플릭스 해지인 징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잘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BTS 광화문 공연과 BTS 라이브, BTS 리턴에 넷플릭스가 더 크게 이제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WG에 걸었고 코레아는 이제 BTS, 월드로드 BTS에 걸은 거죠. 참고로 넷플릭스가 이런 글로벌 라이브 시장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에 나시는 게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이것도 했습니다. 1월에 타이페이 101, 그 엄청난 빌딩 있죠. 그 빌딩을 알렉스 호놀드라는 등반가가 로프 없이 안전장비 아무것도 없이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를 라이브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거 넷플릭스 단독 생중계였어요. 이런 거 합니다. 저는 또 이런 유튜브 보면서 좋아하는 게 주로 이걸 프리솔로라고 하거든요. 프리솔로 하는 거 이런 거 넷플릭스 영상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어해서 프리솔로 영상들 많이 봤는데 참고로 저 알렉스 호놀드란 아저씨는 저 분야에서는 뭐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너무나 유명한 분. 2017년 높이 900m의 엘 캐피탄을 맨손으로 올라갔다. 내셔널그래피에 있습니다. 계속 맨손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런 보호장비나 로프 없이 맨손으로 오르는 프리솔로인데 유명한 프리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거는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놓치면은 사망하는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놓치면 사망하기 때문에 100% 사망이에요. 100% 사망. 이거 900m예요. 900m. 이거 맨손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보시면 영상이 있는데 어지간한 담력으로는 계속 쳐다보는 것도 쉽지 않고 이 프리솔로 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알렉소들도 저분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가시고 저 900m 엘캐피탄을 프리솔로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까지 유일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로프 없이 실시간으로 그냥 안전장비 없이 빌딩을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이 미친 이벤트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알렉스 호놀드라는 인물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오르다가 올라가는 거여서 이거 오르다가 이거를 올라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지 않냐라는 마음에 안 도우는 했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니까 가슴 떨릴 수밖에 없었고 참고로 이 호놀드 아저씨는 가끔 유튜버들 불러서 프리솔로 합니다. 어디더라? 몇백만 유튜버하고 프리솔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런 데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절벽을 올라요. 개인적으로 그거 따라가는 유튜버도 와 이거 미친놈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더라고. 여긴 아니지만 이걸 하더라고. 그 유튜버도 이제 꽤나 등산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아... 안 하지. 절대 못 하지. 저거는 100억조도 안 해. 100억조도. 참고로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 건드리지 마세요. 쉬고 있어요. 라는 짤 많이 보셨죠? 요분입니다. 참고로 진짜 쉬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요렇게 사이에다가 무릎 끼고 쉽니다. 요거 올라가다가 뭐 무릎 끼고 쉬고 뭐 이렇게 팔꿈치 끼고 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거 쉬는 장면은 맞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고 저 넷플릭스가 라이브 할 때 당시 저 타이페이 101 올라갈 때는 10초 딜레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해. 라이브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사고 나면은 안 되니까 10초 지연이 적용돼 있었다고 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제 송출을 안 하려고 피롯이 송출을 중단할 예정인데 그럴 일은 없었고 스포 정말 죄송하지만 스포 조금 드리면 가볍게 성공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가볍게 뭐 그런 뭐 절벽 올라가다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주 쉽게 올라가셔서 뿌이뿌이 하면서 셀카 찍고 내려오셨어요. 그 외에도 넷플릭스 라이브가 작년에 마이크 타이슨과 유튜버가 싸운 거 아니면은 올해 9월에 메이웨더와 파퀴아오가 다시 2차전을 합니다. 둘다 은퇴한 프로복서죠. 나이도 40대 중반이세요. 개인적으로는 40대 중반 아저씨들을 모셔갖고 다시 2차전을 메이웨더 파퀴아오를 하는데 이분들이 1차전 때도 뭐썩 그랬거든요, 사실. 뭐 1차전 때도 그냥 판정으로 갔기 때문에 나이까지 더 드셔서 뭔가 화끈하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이제 잃을 거 없으니까 더 화끈하게 할지 모르지만 9월 11일 날 2차전 라이브도 확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건 이번 BTS 광화문 공연은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경찰 여러분들과 공무원들이 노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광화문은 최근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해요. 뭐냐? 코엑스와 명동 해운대 이어서 광화문에서도 5개의 광고의 새 시대를 열겠다. 정부의 계획입니다. 5개의 광고의 새 시대는 뭐냐? 한국판 타임스퀘어, 광화문 스퀘어를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광화문 삼거리잖아요. 광화문 삼거리 가신 분 알겠지만 옆에 굉장히 커다란 화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화면을 만들어서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보면은 막 전광판들이 미친 듯이 붙어있죠. 제가 일본 뭐 오스카 도톤보리는 안 가봤는데 거기 뭐 많은 뭐 이런 전광판들이 붙였으니까 이것처럼 쫙 붙여서 한국판 광화문 스퀘어를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광고판이 하나 둘 설치될 예정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 주변에 빌딩이 있는 빌딩 주분들은 대박이 난게 아닌가. 이거 하나 올라올 거야. 빌딩 가격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벽에 엄청나게 큰 전광판을 쭉 설치해서 K 타임스퀘어. 자, 광화문 광장.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